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를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는 디트로이트 전등 회사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전등 회사의 엔지니어였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이나 일하면서 한 달에 고작 11달러밖에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와 지금은 20배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고작 200불이 좀 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할리는 퇴근 후에 뒤뜰의 낡은 창고에서 마차를 좀 더 빨리 달리게 할 수 없는가 하고 엔진을 연구했습니다. 아버지와 이웃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서 헨리의 노력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의 편에 서 있었는데 오직 부인만이 조용히 남편을 도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부인은 전등 불빛을 이리저리 옮겨주면서 남편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름이면 부채를 붙여 벌레를 쫓아주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에 헨리는 부인을 자신의 신도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낡은 작업실에서 꼬박 3년을 보낸 1893년 어느 날 헨리의 보물이 마침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멍청한 헨리와 부인이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타고 순식간에 사라지자 그야말로 기겁을 했습니다. 이 마차는 재빨리 방향을 돌려 또 되돌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50년 후 자동차의 왕이 된 헨리 포드는 인터뷰 중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글쎄요, 뭘 하든 상관없어요. 부인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요.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들과 걸어서 오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오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삶의 온갖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한 장본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커플이었습니다. 헨리 포드 부부였습니다. 우리 오늘 부부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부부 청년부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님 가정이 이처럼 훌륭한 삶의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멋진 자취를 이 가정에 남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부인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제가 부인 이름 곧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오늘 본문 말씀 기록된 장면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2차 선교여행은 실라와 함께 떠납니다. 도중에 디모데가 함께 동참을 해서 두 사람이 떠났지만 곧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선교를 하니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바울과 그 둘은 베레아에서 헤어집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혼자 아덴으로 떠나고 또 혼자 아덴에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오른팔 왼팔 없이 홀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2절 말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곧 이는 고린도에 와서 천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살다가 유대인들 추방 명령이 있어서 고린도로 온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옛날부터 피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 아굴라가 바울을 맞이하는데 이 둘 사이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둘은 유대인이었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3절에 나오는데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당시는 요즘처럼 와이어로 돈을 붙여줄 수도 없는 때이고 또 선교사들은 자기의 생활비는 때로는 자기가 만들곤 했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굴라의 사업체를 돕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아주 쉽게 친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로 홀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정을 만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를 다른 도시에 남겨두고 혼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자기를 맞이할 가정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자들끼리 마음이 맞는다 해도 일이 됩니까? 부인의 생각과도 맞아야 하죠. 그 부인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인의 이름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그렇고 부부 이름을 쓸 때는 항상 부인의 이름을 먼저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에 부인의 이름을 먼저 기록했고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 후에 나오는 18장 26절에서 부인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왜 부인의 이름을 먼저 썼을까요? 그때부터 여성의 인권을 위한 선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부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굴라는 로마 시민의 노예였었다고 생각합니다. 브리스길라는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눈이 마주쳤는지 몰라도 결국에는 아주 잘 맺어진 부부가 되어갑니다. 아굴라는 노예 신분으로 일을 많이 했기에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부자였기에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사업을 크게 할 수 있었는데 곧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두세 군데 벌려놓았습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쫓겨나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기술과 부인의 자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부인의 사회적 위치가 높았기에 부인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계층의 차이, 또 하나는 성의 차이, 남성과 여성. 물론 그 외에 차이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많은 경우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계층이 비슷해야 한다고. 맞는 말이죠? 계층이 비슷할수록 안정은 되지만 사회적 공헌도는 낮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헌도는 서로 많이 다른 것을 극복한 만큼 놀라운 일을 해내는 가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러한 차이를 멋지게 승화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나그네인 사도 바울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 없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개 저희 교우님들 보면은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이 부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부 청년부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쓸데없는 걱정이겠죠? 가정상담가 딘 마틴이 아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난 아내들은 이 질문에 98%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절반으로 떨어져서 56%만이 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거니까 안심하세요. 10년이 지난 아내들은 우리 부청 식구들 중에 10년이 되신 분들 꽤 계시죠? 10년이 지난 부부들은 6%만 예, 미국 자료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좋은 남자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부부 청년부 말고 청년 1, 2부가 있는데 청년 1부 회원들의 소원은 2부를 거치지 않고 부청으로 직접 가는 거라고 제가 종종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좀 생각을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몇 퍼센트나 남편이 좋은 남자라고 생각할까요? 10년 전에는 6%였는데 95%로 껑충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6%가 10년 만에 6%가 서로 계층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났지만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들게 다른 것으로 인한 아픔을 견뎌내면은 둘도 없는 짝이 되어갑니다. 결국 부부가 상대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려면 적어도 20년은 걸린다는 통계 자료입니다. 제가 몇 년 전 뉴저지 어느 교회 수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민신학에 대해서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 설교집도 보내곤 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도 목사님인데 한국에서 교육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신학교를 나왔고 같은 학교 다닐 때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공부를 이유로인지 얼마 동안 떨어져 지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저는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 장신대에 가서 이민신학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어느 자리에서 그때 만났던 목사님에 대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때쯤 되면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나와서 어느 신학교에든 가르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안타까워하면서 하기도 마치지 못했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갈라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학적 색깔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 많은 차이를 느꼈는가 봅니다. 결국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6%의 고비를 넘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재미있는 책을 지었습니다. 제목은 여자는 서운하고 남자는 억울하다. 여자는 서운하고 남자는 억울하다. 여자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운해하고 남자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억울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서운함과 억울함이 잘못 엇갈릴 때 점점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남자는 직접화법을, 여자들은 간접화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직설적인 반면에 여자들은 둥글둥글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커플이 힘들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잠깐 쉬고 싶지 않아? 남자가 말합니다. 아니. 그리고 묵묵히 걷습니다. 이때 여자는 화가 납니다. 자기가 쉬고 싶어 말한 것인데 남자는 자기를 생각해서 물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자는 서운하고 남자는 억울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10년 만에 6%로 내려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남녀를 다르게 만드셨는가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느 분의 주장처럼 남자는 화성에서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실수였을까요?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남자는 화성에서 여자는 금성에서 온 존재인 양 다르게 만드신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말을 바꾸면 남자는 화성에서 온 나그네로, 여성은 금성에서 온 나그네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신비한 별에서 온 나그네로 생각할 때 우리들의 삶은 훨씬 달라질 줄 생각됩니다. 헨리 포드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주위 사람들은 헨리 포드를 멍청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달랐습니다. 부인은 헨리를 신비한 별에서 온 나그네로 여겼습니다. 한 달에 200불 남짓의 돈을 벌어오면서도 투잡 뛸 생각은 안 하고 창고에서 이상한 일에만 열중할 때 도리어 벌레도 내쫓아주면서 그를 신비하게 여겼습니다. 드디어 자동차의 왕으로 남편을 만들었고 자기는 그 유명한 사람의 부인이 되어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도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층뿐만 아니라 부인은 서운해하기 일쑤고 남편은 억울해하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계층까지 다르니 이들에게는 언제나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극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에 있는 신비한 별을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결국 서로를 신비한 별에서 온 나그네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하니 그들은 나그네가 되어 로마를 떠납니다. 나그네의 아픔을 체험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들은 기술과 돈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아마 나그네의 고통을 아는 이들은 앞으로 자기 평생 나그네를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때 나그네 바울을 만납니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나그네 바울을 가정에 맞이합니다. 이 두 부부가 바울이 나중에 이처럼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은 제2의 인물이 될 줄로 예상했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은 바울을 별나라에서 온 신비한 나그네로 맞이했을 줄로 합니다. 그들은 바울 덕분에 자기네 이름이 성경에 회자되고 언젠간 이렇게 설교 가운데 자기네들 이름이 언급될 것을 예상했을까요? 결국 이들은 세계 선교 역사를 뒤흔들어놓은 가정이 된 것입니다. 먼저 이들은 부부간에 서로를 신비한 나그네로 맞이했습니다. 아울러 나그네 바울을 신비한 나그네로 맞이한 것입니다. 나그네를 통하여 아니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는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의 서운함과 아굴라의 억울함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도리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신비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부부 청년 교우 여러분, 서로서로 신비한 별에서 온 나그네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 여러분들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태평양을 건너온 나그네들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처음 보는 이웃을 소중한 나그네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합니까? 언젠가 여러분의 가정에 사도바울 같은 분들이 지나간 것을, 갈 것을. 말씀을 거둡니다. 얼마 전 한국에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분의 기도실 앞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실에서 조국을 위해 기도했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다시 이 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부부청년부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부부청년부 여러분들에게, 아니 여러 교우님들에게 이 결단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나그네여 안심하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여 안심하라. 이곳에 찾아오시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여 안심하라. 사도 바울은 그대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아멘.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늘 가장 간단한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고 간단한 일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계심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부부가 서로서로를 신비한 나그네로 받아들이고 위에서 기도할 때 아울러 주변에 있는 나그네를 신비한 나그네로 이해하고 기도하며 받아들일 때 새로운 역사는 펼쳐짐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나그네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게 하시고 오늘까지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남을 만큼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아울러 이웃을 섬기는 가정을 통하여 또한 새로운 당신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심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사회에 있는 복잡한 충고와 생각들을 다 뒤로하고 단순히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아멘하게 도와주시고 나그네여 안심하라,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교회 모든 가정들, 부청년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